고난주간 마지막 여섯 번째 주,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마지막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 목요일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 금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새벽 미명에 불의의 재판을 받으시고 갈보리 언덕에 끌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 금요일, 또 예수님께서 그 밤에 무덤에 내려가신 후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에 무덤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나 또는 안식교와 달리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지만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 일요일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이 쉬는 날, 놀러 가는 날, 홀리데이가 아니라 썬데이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홀리데이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요맘때가 되면 벌써 놀러 갈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죠. 2월 달만 되면 제주에 가면 유채꽃이 핍니다. 그래서 제주에 유채꽃이 피면서 이제 봄에 꽃들이 하나씩 하나씩 피기 시작하죠. 이 유채꽃은 보기에 참 아름다운데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보면 냄새가 별로입니다. 사실 냄새가 소오줌 냄새가 납니다. 사실 가서 보면 유채꽃이 피고 나면 이제 2월 말이 되면 동백꽃이 핍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개나리가 핍니다. 그리고 순백의 목련이 아주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4일, 5일 정도 있으면 그 목련이 활짝 폈을 때는 와, 정말 선녀처럼 예쁘다 했는데 꽃이 떨어질 때는 참 너무 처량하다라고 느껴지죠. 그리고 4월이 되면 드디어 기다린 벚꽃이 핍니다. 4월에 벚꽃이 피면 여의도의 윤중로를 꼭 가보고 싶죠. 4월에 벚꽃이 피면 여의도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이 목에 사원증 하나 걸고 손에 컵 하나 들고 그 거리를 배회합니다. 멋있어서 예뻐서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점심시간 되면 뭐 배회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이 안양천도 벚꽃이 예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플랜카드가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벚꽃 축제한다고 안양천에서. 벚꽃이 피면 바로 진달래가 연이어서 꽃을 핍니다. 그때쯤에 서울 남산에 가면 너무 화려하면 너무 예쁩니다. 막 분홍색, 노란색, 하얀색이 어우러져서 정말 정말 예쁩니다. 남산에 가면. 또 그때쯤에 장신대 신대원에 가면 그 힐튼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쁜 꽃길이 펼쳐집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꼭 가보세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죄송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계시면. 그리고 4월 말에 철쭉이 피고 5월이 되면 장미가 피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봄꽃, 마지막 봄꽃 라일락이 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일락 향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일락이 피면 항상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꽃 향기를 맡습니다. 라일락 향이 좀 저랑 잘 맞는지 하여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샤워할 때 쓰는 그 물비누도 라일락 향, 네, 샴푸도 좋아합니다. 라일락. 그래서 꽃 5월에 라일락 향을 맡으면 이문세의 노래가 생각나죠. 라일락 꽃향기 네, 생각나죠. 네, 뭐 여러분이 앵콜 하시면 한번더 부를 수 있는데 앵콜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그렇다고요. 영국에 난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라는 이 마지막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라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doing보다는 being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업적과 성과를 이루는 doing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신경 쓰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being, 내 존재 가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이유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존재 가치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폭력자, 살인자, 거짓말쟁이였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나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doing이 아니라 being인의 삶을 힘쓰게 됩니다. 이 doing의 삶을 힘쓰는 청년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보다는 세상 가치관에 치우쳐 있습니다. 반대로 이 비잉에 힘쓰는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표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나를 둘러싼 이 현실을 단순한 물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지 않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과 문제는 사실 이 비잉의 문제라기보다는 두잉 때문에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 초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아브라함과 룻의 이 이별 장면을 보더라도 비잉과 두잉의 차이점을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과 룻은 고향이 같습니다. 갈대아인이 살던 우르에서 살다가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그 땅을 나와서 하란을 살게 합니다. 근데 하란에 살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과 룻만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조건에서 원래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 사람이 하는 선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해서 그 사막 지역에서 정말로 이렇게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목축을 먹일 만한 이 작은 우물을 두고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패밀리가 커지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13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7절 자 준비되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물이 부족해서 생존 자원이 부족해서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창피한 것은 7절에 있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즉 이방 사람과 아브라함 패밀리 간의 싸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다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말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8개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를 말하면 좀 싫어할 것 같으니까 A 공동체와 B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게 된 겁니다. 예청과 요청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인데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소한 것이 서로 첨예한 대립을 일으켜서 아주 갈등이 극으로 치닫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창피한 싸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브라함 시대도 있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다투는 것은 단순한 언쟁 수준이 아니라 사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목숨 걸고 아주 그냥 죽을 만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간이 좁고 서로 누릴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하고 장소가 좁고 근데 사람은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한순간에 우발적 사고로 일회성 사고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두 목자 그룹이 왜 싸웠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서로 다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서 목자 그룹이 대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또 볼까요? 13장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친족이다.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만약에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가고 만약에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가겠다. 그러면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롯의 가치관은 애굽의 가치관을 따랐던 것입니다.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롯이 보니까 그 도시는 에덴 동산 같다, 애굽 땅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애굽의 가치관,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을 롯은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 그룹과 롯 그룹이 싸운 것은 이 주인의 가치관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표적의 삶을 살려는 아브라함은 그래서 롯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테스트와 훈련을 거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을 때 바로 옆에 있었던 롯도 자기와 같은 믿음, 같은 마인드, 같은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롯은 삐딱선을 타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롯은 아브라함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비잉에 초점을 두었지만 롯은 두잉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롯도 역시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걸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잘 사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여기까지 좋은데 다시 구리구리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롯의 입장에서 삼촌은 하나님 믿는데 진짜 유별나게 믿는다. 삼촌처럼 믿다가는 손가락 빨겠구나. 삼촌은 현실 감각이 없다. 삼촌은 약간 고지식한 신앙이다. 이런 것이 바로 롯의 신앙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럼 왜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똑같이 이주하고 똑같은 고향을 가졌는데 왜 아브라함과 롯은 이렇게 다를까?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듣고 롯은 못 듣는다. 이제 한 번 더. 아브라함은 인도하심이 있지만 롯은 인도하심이 없다. 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차이나지 않지만 인생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결과를 낳습니다. 롯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한국교회 안에 엄청 많습니다. 청년부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전공 공부하기 너무 바쁘다.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취업 안 된다. 캠퍼스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직하기 힘들다. 편입하기 힘들다. 근데 왜 교회 열심히 가야 되지? 아, 왜 사부예배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제자훈련 받아야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공동체별로 제자훈련의 문이 열렸습니다. 꼭 많이 신청하셔서 훈련 받으십시오. 왜 제자훈련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청년들은 하나님을 나랑 인격적 관계를 맺을 살아계신, 생생하게 살아계신 따뜻한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면 예전에는 만났지만 지금은 좀 서먹서먹한 관계. 하나님은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 문 밖을 나가면 별개의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롯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잘 나옵니다. 네, 교회 잘 나옵니다. 헌금도 때로는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뭐 중요한 행사를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신앙과 좀 다르면 또 반대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비잉보다 두잉, 하나님보다 이 현실이라는 이 문제에 더 얽매여 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것이 별개로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메마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롯과 같은 신앙을 사람들이 사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 술술 풀리는가? 사실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1년치, 2년치, 5년치 계획을 세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뜻대로 자라지 않고 인생도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싸잡아 정죄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아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인도하심 여덟 번째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 자,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 자,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롯과 같은 신앙을 가진 청년들을 제가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청년 사부 예배에 많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진짜 예배에 어찌됐든 간에 늦더라도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합니다. 저는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손잡고 룻과 같은 신앙을 가졌어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듯이 롯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들의 다툼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배반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 봐라, 내가 키워줬는데 어라 이 괘씸한 녀석 봐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얼씨구나 잘 됐다, 괘씸했는데 잘 됐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섯 번 이상 중보기도 합니다. 롯을 살려달라고. 결국 아브라함의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롯을 변화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버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그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세상에 내다버릴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롯과 같은 현실지향적인 사람,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십자가 그늘 아래 품어주십니다. 자, 끝으로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스카 와일드, 미국의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쓴 욕심쟁이 거인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세계 최초로 동화 구연 설교. 세계 최초.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은 안 했는데 그 저기 반주를 좀 깔아주시면 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좀 꺼주시고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왜냐면 저에게 집중되면 제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할 수 없습니다. 연기할 수 없어서. 잘 들어보세요. 욕심쟁이 거인 오스카 와일드가 쓴 동화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날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인의 정원에 들러 놀았어요. 부드러운 푸른 풀밭 위로 별처럼 아름다운 꽃들이 군데군데 피어있는 넓고 멋진 정원이었죠. 봄이면 연분홍빛과 진주빛 고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복숭아나무도 열두 그루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조는 거 아니죠? 졸면 안 됩니다. 나무 위에는 새들이 날아와 지적이고 아이들은 새들의 달콤한 노랫소리를 듣느라 노는 것을 멈추곤 했어요. 여기 있으면 정말 좋아. 아이들이 와글와글 떠들어대며 즐거워했어요.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어요. 거인은 코넬에 사는 도깨비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7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동안 친구에게 해야 할 얘기를 다 해버렸고 그러고 나니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것입니다. 돌아오자마자 거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기 정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었지요. 거기서 뭣들 하는 거야? 거인이 굵은 목소리로 버럭 소리치자 아이들은 모두 달아났어요. 여기 어둡게 안 되네요. 여기는 내 정원이야. 무슨 말인지 몰라? 나 말고는 아무도 여기서 놀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거인은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고 경고문을 써 붙였어요. 침입자는 고발하겠음. 거인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였어요. 가엽게도 아이들은 이제 아무데도 놀만한 곳이 없었어요. 먼지가 풀풀 날리고 곳곳에 모난 돌멩이들이 널려있는 거리는 정말 싫었어요.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높은 담 주위를 맴돌며 아름다운 정원을 생각했어요. 저 안에서 놀 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봄이 오자 온 세상이 작은 꽃들과 작은 새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거인의 정원만은 아직도 겨울이었어요. 아이들이 없는 정원에서는 새들도 노래하지 않았고 나무들도 꽃을 피우지 않았어요. 한 번은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풀밭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경고문을 보고는 가엾은 아이들이 떠올라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잠들어 버렸어요. 기뻐한 것은 눈과 서리뿐이었지요.
봄은 이 정원을 잊었나 보군. 정원 덕분에 여기서 1년 내내 지낼 수 있겠는걸.
눈은 그 커다란 하얀 망토로 풀밭을 덮어버렸고 서리는 나무들을 온통 은빛으로 칠했어요. 눈과 서리는 차가운 북풍도 불러들였어요. 북풍은 털옷을 두르고 웅웅거리며 하루 종일 정원을 돌아다니다가 지붕 위에 굴뚝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정말 신나는 곳이야. 우박도 불러야겠어.
회색 옷을 걸친 우박도 왔어요. 우박은 지붕이 거의 다 부서지도록 날마다 3시간씩 후두둑 후두둑 내리치고 나서 정원 구석구석을 온 힘을 다해 빠르게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얼음처럼 차가운 숨을 내뿜었지요.
도대체 봄은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거야?
욕심쟁이 거인은 창가에 앉아 차갑고 하얀 정원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빨리 날씨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
그러나 봄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물론 여름도 오지 않았지요. 가을은 다른 정원마다 황금빛 열매를 가져다 주었지만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거인은 욕심쟁이니까요. 그래서 거인의 정원은 항상 겨울이었고 북풍과 우박과 서리 그리고 눈만 나무들 사이를 춤추며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거인이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귓가에 사랑스러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달콤한지 거인은 임금님의 음악대가 거리를 행진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것은 창가에 앉아 지저귀는 작은 방울새의 노랫소리였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던 거인의 귀에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던 것이요. 어느 사이에 후두둑 내리치던 우박도 멈추고 웅웅거리던 북풍도 사라졌어요. 대신 열린 창문 사이로 향긋한 냄새가 흘러들어왔어요.
봄이 온 게 틀림없어.
거인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어요. 무엇이 보였을까요? 너무도 놀라운 광경이 거인의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담장 난 작은 구멍으로 기어들어와서는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것이었지요. 나무마다 가지 사이로 아이들이 보였어요. 나무들은 아이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너무 기뻐 활짝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머리 위로 다정하게 가지를 흔들어 주었지요. 새들은 나무 주위를 날며 기쁨에 차 제잘거리고 꽃들은 푸른 풀밭 위로 얼굴을 내밀고 활짝 웃었지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만은 아직도 겨울이었어요. 그곳은 정원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였지요. 그곳엔 작은 소년이 서 있었어요. 소년은 키가 너무 작아서 나무에 오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 주위를 서성이며 슬피 울고 있었지요. 가엾은 나무는 매섭게 몰아치는 북풍을 맞으며 눈과 서리에 덮여 있었어요.
어서 올라와 꼬마야.
나무는 될 수 있는 대로 낮게 가지를 내려주었지만 그래도 소년의 손에는 가지가 닿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거인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왜 이 정원에 봄이 오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저 불쌍한 아이를 나무 위에 올려줘야겠어. 그리고 당장 담장을 없애 이 정원을 아이들의 영원한 놀이터로 만들어줘야지.
거인은 그동안 자신이 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거인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살그머니 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거인을 본 아이들은 모두 놀라 달아나 버리고 정원은 다시 겨울이 되었어요. 그곳에는 오직 작은 소년만이 남아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꿰어 거인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거인은 소년 뒤로 살며시 다가가 사뿐 들어올려 나뭇가지 위에 앉혀주었어요. 그러자 나무에서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새들이 날아와 즐겁게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소년은 거인의 목을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거인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정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러자 봄도 따라 돌아왔어요.
얘들아, 이제 이 정원은 너희들의 것이란다.
거인은 커다란 도끼를 가져와 담을 허물어뜨렸어요. 정원의 시장을 보러 갔던 사람들은 이제껏 봤던 정원보다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서 거인과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온종일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은 해질녘이 다 되어서야 거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꼬마는 어디 있지? 내가 나무 위에 올려준 그 아이 말이다.
거인은 그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웠어요. 자신에게 입맞춤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모르겠어요. 그 아이는 가버렸어요.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 내일 꼭 오라고 말해주려무나.
하지만 아이들은 그 아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거인은 몹시 슬펐답니다. 날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정원에 와서 거인과 함께 놀았어요. 하지만 거인이 사랑하는 작은 소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요. 거인은 아이들 모두를 다정하게 대했지만 자신의 첫 꼬마 친구가 너무 그리워 종종 그 아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그 아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세월이 흘러 거인도 늙고 쇠약해졌어요. 이제는 함께 뛰어놀 수도 없게 된 거인은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정원을 감탄하듯 바라보았어요.
내 정원에서 예쁜 꽃들이 정말 많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이들이야.
어느 겨울날 아침 거인은 옷을 입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이제 겨울도 싫지는 않았어요. 겨울에는 단지 봄이 잠들어 있을 뿐이며 꽃들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거인은 깜짝 놀라 눈을 마구 비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고 또 보았어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원 구석진 곳에 흰 꽃으로 뒤덮인 나무가 서 있었어요. 그 나무의 가지는 황금으로 되어 있었고 은으로 된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나무 아래 거인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소년이 서 있었던 거예요. 거인은 기쁨에 겨워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 정원으로 나가서 서둘러 단디밭을 가로질러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나 소년의 바로 앞까지 왔을 때 거인의 얼굴에는 노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어요.
누가 감히 너에게 이런 짓을 했니?
소년의 두 손바닥과 작은 두 발에 못에 박힌 자국이 보였던 거예요.
누가 감히 너에게 이런 짓을 했지? 어서 말해보렴. 내일 큰 검으로 그놈을 당장 없애주마.
거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안 돼요. 소년이 대답했어요. 이것은 사랑의 상처랍니다. 그 순간 거인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대한 두려움에 저도 모르게 소년 앞에 무릎 꿇었어요.
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소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언젠가 저를 이 정원에서 놀게 해주었지요. 오늘은 제가 저의 정원으로 안내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로요. 그날 오후 정원으로 놀러온 아이들은 하얀 꽃에 뒤덮인 채 나무 밑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보았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동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차영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냐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롯과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아니 저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회복과 부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부의 회복과 부흥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되라는 것이다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 십자가의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된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